함께 봉독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떠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떠나시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에스겔서 전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에스겔은 바벨로 포로 기간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24장까지, 오늘 에스겔 24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우리는 어제까지 이번 주 월화수 오늘 목요일까지 살펴보는 8장, 9장, 10장, 오늘 11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만 그러나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1장은 긴 본문인데 13절,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3절이 에스겔의 어떤 탄원 혹은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기점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는 10장까지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제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0장의 핵심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10장 18절과 19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 성소, 지성소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는데 그룹은 또 영어 단어에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체루빔 하나님의 천사 또 이 성소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위에 덮여 있던 시은자 날개를 가졌던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체루빔 위에 그 그룹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고 했는데 1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11장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인 것이죠. 원래 그룹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성전 안에서 또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이제는 동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전 안쪽을 향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동문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계속해서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다가 반대로 문은 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도록 돼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나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동향한 문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벗어나기 전, 아주 떠나기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문 근방에서 에스겔은 25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25명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백성의 고관,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만 가지고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25명 모여있는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사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떠나고 있는 때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고 있는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나라의 혼란을 수습해가고 유다를 회복하려고 힘쓰고 사람들을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불법을 일삼고 악을 모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5명의 이 모임은 모종의 불의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 달성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착취 또 혹은 양심의 거리낌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부동산을 탈취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말은 어쩌면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자만과 교만의 표출이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회복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백성들을 규합하고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뜻을 모아서 진정한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집을 어떻게든 이제 우리의 것으로 혹은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머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에 둘러싸여서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BC 597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위기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어서 가마솥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 보관된 든든한 가마솥 안에 보관된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솥 안에 안전하게 보관된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고관들은, 지도자들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이 패망 이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고나 교훈을 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4절과 5절,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여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도자들의 불의와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데, 인간의 마음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대비해서 사람의 마음은 권력을 오용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그들이 시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비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지도자들의 교만과 악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고 이 성이 그 가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가마가 되어서 이 성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의 칼을 통해서 너희를 그 칼로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안전한 방어막이 되어서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르게 해석해 주시죠. 2절에서 하나님이 고관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었습니까?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악한 꾀로 고통받고 살해당한, 살해받은 이 백성들이 가마 안에 고기다라고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셔서 고기가 썩으면 그 가마에서 꺼내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불의와 불법과 폭력의 가마로 만든 자들을 끌어내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성읍에서 끌어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징벌하시고 안전을 확신하던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은 결코 안전한 가마가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13절에서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에스겔이 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다 멸절하시겠습니까?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될 텐데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오해이거나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이 사람 잘 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오히려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몰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빈집이 많으니 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이득 볼 일밖에 없다, 우리가 안전할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진짜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형제들을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모는 또 죽게 만든 그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견고한 피난처에 숨어 있고 나는 안전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찰받고 돌보심 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면 되고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불의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방향을 빼앗기고 마음이 쏠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늘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구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실수록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이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이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